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영어로 보니까 settle matters quickly with your adversary who is taking you to court. 너의 대적이 너를 법정으로 데려가려고 할때 빨리 셀을 하라. 그러니까 그 일들을 빨리 이제 사와하라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또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단지 법적인 소송을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좀 밑에 깔려져 있는 전제는요.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고발자와 또이 재판관과 상대해서는 이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무지 케이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너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관 앞에 서게 된다면 너는 도무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방도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형제들의 고소자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ccuser of brethren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소하는 사람이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에 끊임없이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두 가지 주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중보의 사역이고 하나는 고소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하나님께 그 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믿는 자를 형제들을 고소하는 그걸 이제 계속 올려보내고요. 또한 한편에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흔히 내가 좀 제대로 믿는다, 혹은 성경적으로 믿는다, 철저하게 믿는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유일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부조리하고 또 잘못된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고 중보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고 또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시고 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1차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 없이 하는 그런 조언이나 말들은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는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고소하는 것을 보면요, 100% 허구를 가지고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을 가지고 그걸 이제 비틀어 가지고 늘 고소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 때도 뭐 전혀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과 이야기 가지고 사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죠. 사단이 고소하는 것들도 일면 사실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 너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너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사랑이 부족하죠. 기도를 내가 생각만큼 마음만큼 많이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도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한 그 죄를 너 또 똑같이 범했어.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지 너는 계속 거듭적으로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듣고 보면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단과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쟁이나 변호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그래도 이건 했잖아. 혹은 이거 하지 않았지만 이만큼 잘못은 아니잖아. 저 사람만큼 안 한 것은 아니잖아. 자꾸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내 자신의 어떤 행위나 조건에 근거를 둬서 논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 혹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변론의 근거가 되면은 우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하고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진리를 비트는 것입니다. 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평화, 사랑, 자유 이런 것들이 가치가 드높여지는 사회,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 그것을 위해 가지고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 깃발을 들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네가 잘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도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으쌰으쌰하면 아주 멋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 일면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적인 것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것과 온전한 것과 풍성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 혹은 하지 않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오는 담대함. 가진 것은 좀 없어도요, 되어지는 일은 잘 없어도 혹은 여전히 주변에 문제거리들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화평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평강이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도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내 주변의 일들과 사람 가운데도 흘러넘쳐서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순적함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면요,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주변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왠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요, 왠지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있고 쫓기는 것이 있고 뭔가 지금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오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고소하면서 우리를 막 속이려고 할 때, 너 이랬잖아, 너 이거 하지 않았잖아, 너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 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의 자격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죠. 나는 사랑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아,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기적인 마음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나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이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해. 나는 그 사랑만 바라봐.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감싸줘. 여기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불완전한 사랑과 또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변호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 말에 주눅 들어가지고 좌절하고 낙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고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서 그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죠. 오히려 모든 대적의 고소와 비방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소하네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공격이 있을 때마다, 뭔가 비방이 있고 고소가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미주할 고주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자격과 길과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빌미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삼기만 하면은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오히려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인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착하고 인간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가 썩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썩었다. 목사가 문제가 있다. 이중적이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도 다르거든요. 자기는 그저 남의 등 쳐먹고 살진 않는데, 거짓말하며 살진 않는데, 막 말은 번들어지게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막 엉뚱한 짓 하지는 않는데,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천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요, 겸손함이 아니죠. 결국 나의 의로움에 근거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막 들추어내고 거기에 과도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정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완벽주의자는요, 늘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괴로워하고 늘 좌절합니다. 본인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잣대로 늘 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죠. 항상 무엇이라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소위 캠퍼스 선교단체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선교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있었는데 나가지도 않았고요. 막 오라고 해도 잘 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와가지고는 막 뭐 그런 모임에 갈 때만 형제래요. 아, 형제니 자매니 막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보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는 네가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는데 뭐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뭐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해보래. 왜 지금 와서 친한 척이야. 왜 지금 와서 나한테 관심이 있는 척해. 밖에 나가서는 뭐 이름 부르면서 뭐 여기서 막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아니 막 그런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한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네요.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나가지고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으려고 손에 매직을 들고 성경을 책을 봤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 말씀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발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아주 진지하고도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백지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붙잡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 나 스스로나 아니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고소해 올 때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확증들을 늘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